오늘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신갑주 또 영적 싸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후에는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소주제를 따라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번 제가 그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마귀와의 영적 그 전쟁, 영적 싸움을 대비하라라는 그런 소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그 주제와 또 제목이 전투와 승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소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18절부터 20절까지는 복음의 자유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있을지어다라는 사도 바울의 간구와 함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그런 격언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모든 싸움에서 100번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이 표현이 손자병법이라는 그런 책에 나와 있다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다 정확한 표현,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정확한 표현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그런 이제 단어로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의미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결코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적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은 전쟁터에서 승리와 위태롭지 않은 것을 보장해주는 바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격언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적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적을 잘알수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첨단 장비가 잘 발달된 그런 그 상황에서도 정확한 적의 어떤 동태와 위치와 또그 방향, 움직이는 방향을 제대로 알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첨단 장비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런 장비로부터 자기 자신을 숨기는 그런 기술도 발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적을 안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적을 아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적을 알게 된다면 결코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격언이 잘 알려지고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그런 격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매일매일 그 싸움의 그 소식으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로는 아무래도 이그 바이러스와 싸우다 보니까 이 나라 간의 그 전쟁 또 민족 간의 전쟁이 좀 이렇게 그 적어진 것 같습니다. 전쟁의 소식 또 싸움의 소식이 잘 들려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보이지 않는 싸움들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그 좌와 우로 나누어져서 이념적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계속적인 어떤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세계의 패권을 움켜잡기 위해서 이 미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이 중국이 계속해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고 또 외교적인 충돌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소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싸움을 인간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교회도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싸움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 성경은 분명히 교회도 이런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의 그 말씀에는 이 교회가 싸우고 있는 싸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6장 10절 하반부에서 교회가 왜 싸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를 공격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인지 그리고 그 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교회와 성도가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병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병법,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대비하고 또 적을 어떻게 알고 또 나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풀어가는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 성도를 지체를 공격하는 이 세력들은 과연 어떤 세력들일까요? 이 세력들이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싸움이 혈과 육, 즉 육체를 부딪히면서 싸우는 그런 씨름과 같은 싸움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교회의 싸움, 성도의 싸움이 이 인간의 싸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싸움을 교회는 싸워나가고 있다. 바로 그 의미죠. 그렇지만 이 안타까운 일은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이 이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싸움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이 싸움의 대상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상대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나 자신도 잘 알지 못한 채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알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는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대상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싸움의 대상이 그 배우자이고 또 때로는 자녀들이고 또 심지어는 이웃과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과도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싸움의 성격도 이해하지 못했고 싸움의 대상도 잘못 알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또 깊게 묵상한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떤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대상을 잘못 알아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현재의 그 싸움의 대상들, 바로 사람들이 되겠죠. 우리 이웃들이 되겠죠. 우리 가족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가 미워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어야 될 대상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바로 이 시간 전에도 잘못된 싸움의 대상을 선택하여서 싸움을 하셨던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정말 우리의 가족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영적인 권세자들 또 어둠의 세력자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악한 존재들의 실체는 과연 어떤 것들인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에는 이들이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문적으로 이들이 어떤 세력인지를 이렇게 연구해서 나온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주석을 보더라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그런 분량이 할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방대한 양의 이들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시간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실체를 가만히 봤더니 이들은 이런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 모습의 특징과 성격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배후에서 이들을 조종하는 그런 그 악한 세력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세력의 실체가 누군가 하니 바로 11절에 있는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엉뚱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는 이 마귀의 힘과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을 배후에서 존재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과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또 분노를 일으켜서 관계를 파괴하고 또 서로를 속이고 또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게 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 마귀의 모든 악한 일들을 그 하나의 단어로 표시합니다. 11절 말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귀의 모든 그런 그 속임수와 또 힘과 영향력들이 이 간계라는 단어로 이렇게 그 하나로 종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계라는 말은 영어 표현으로는 schemes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마귀의 계획 또 마귀의 계략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계획과 또 마귀의 계략은 이 거짓과 속임수로 만들어진 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계략이고 또 거짓과 속임수로 똘똘 뭉쳐진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 파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이 마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마귀와 싸움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마귀와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것은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데,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건하여진다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 임파이러티브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형 패시브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애써서 강건하여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We will be strengthened, okay? by the power of something. 그렇죠? By the power of something 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강건하여질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의미죠. 누구일까요? 바로 그의 힘의 능력. 그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건해지는 방법은요, 뭐 몸의 근력을 키워서 강건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의 힘이 강건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인맥을 넓히거나 그 높은 지위에 올라서 강한 권력을 가졌을 때 강건하여진다고 성경에서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강해지는 것은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그의 힘의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워킹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면역력이 매우 약한 그 사람이 그 면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균실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활동을 하다가 그 사람이 이 무균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이 밖에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되자마자 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밖으로 나올 때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감염시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연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전신갑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악한 날의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마귀의 공격을 대비해서만이 아니라 13절 하반부에는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말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 승리가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승리한 상태에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견고하게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되고 또 견고하게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마귀의 관계에 대적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한 싸움을 싸웠지만 그 이후에 자신이 넘어지고 또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서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했다, 그리스도께 복종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는요, 큰 영적인 전투 후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분명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 싸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싸워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이면에는 이 승리에 도취돼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자기들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한 그것에만 집중을 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태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넘어지게 될 것이고 또 넘어지고 나서 버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끝까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이죠. 14절, 15절, 16절 말씀인데요. 14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에는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부 명칭과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이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결국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 표현해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파노플리아라는 말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방어와 공격을 위한 중무장한 군사의 완전 군장을 의미합니다. 완전 군장.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완전 군장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파노플리아라는 완전 군장은요, 이 단순히 차림새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데서 끝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완전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신갑주.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는 그 마귀의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갑주의 종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 그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 갑주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첫 번째 갑주의 종류는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의의 호심경. 예, 여기는 뭐 믿음의 흉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의 흉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은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여섯 가지 종류의 그 갑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 재미있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꼭 반창고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균형이 좀 안 맞죠. 사실은 그 십자가가 그 칼에도 있고, 그렇죠? 말씀의 검에도 있고, 또 진리의 허리띠에도 있고, 구원의 투구에도 있고, 믿음의 방패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가 전신 갑주에 아로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신 갑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이 갑주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좀 더 간결하고 또 쉽게 이 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진리의 그 허리띠죠. 먼저 이 허리는 우리가 일과 운동을 할 때 힘을 받쳐주는, 힘을 만들어내는 신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리가 약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힘은 본문 10절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능력으로부터,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는 무엇인가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도 100%, 99.999%도 아닌 순도 100%의 진짜 말씀입니다. 거짓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금식 후에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인다는 것은요, 좀 더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감하실 때 그 허리에 그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사랑과 그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바로 이 겸손과 또 섬김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그 허리띠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요,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그 힘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을 섬긴다, 또 사랑을 베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허리에 동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단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우리 성도가 가장 먼저 입어야 할 갑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가슴은 인간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만 우리는 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길이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 마음에 가슴에 붙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망을 이렇게 정의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음의 근원에는 생명이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신발입니다. 신발은 군인에게 모빌리티를 제공합니다.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군인은 전투를 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귀는 관계를 사용하여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마귀는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복음을 막으려도 해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먼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위임하실 때 너희는 먼저 가서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면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믿음의 방패죠.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는 그런 앵커와도 같은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합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다른 갑주들도 제대로 몸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믿음을 흔들기 위해 우리에게 의심에 그 믿음 없는 그런 믿음 없게 하는 그런 불화살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쏘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이어가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생명도 연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강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갑주입니다. 이 머리는 또한 생각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하니.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예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지식을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역할을 하는 갑주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으로 흘러가게끔 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또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적이고 미숙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에게만 또 내 삶에게만 맞춰져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도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예리한 그런 무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은요 성숙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들만이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는 이 성숙한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 이들이 바로 성숙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의 검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온전히 붙잡고 사용하는 길,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갈 수,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파트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는데요. 복음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 18절, 19절, 20절 말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섯 가지의 갑주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갑주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만 부족하여도 마귀의 간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여섯 가지의 갑주가 몸에 입혀져 완벽하게 몸을 보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성도가 먼저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는 서서라는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서라고 하는 표현,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는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그래서 이 전신갑주의 하나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 기도는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 있어서 갑주를 잘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주 전략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권면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라는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그 바울의 기도 제목은 단순히 육체의 기도, 육체의 자유를 달라는 기도의 그런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의 핵심은 복음의 증거의 자유를 달라,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은 비록 그 매인 상태지만 결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믿으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또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는 것은요, 바울이 그 복음의 비밀을 자기 자신의 입술로, 즉 자기 자신의 그런 언변과 자기 자신의 지혜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처럼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전달하는 복음의 능력은 전달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신 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의 핵심은 이 바울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의 최종 목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마귀의 관계를 뚫고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했느냐 승리하지 못했느냐의 그 바로미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증거하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그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그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분, 네 번째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파트의 소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친절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 사랑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애틋한 마음을 전하며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의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알아야 될 교리와 실천해야 될 덕목에 대해서 매우 세밀하고 또 정말 자세하게 가르치고 권면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과 권면을 우리가 지금껏 쭉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그의 가르침과 권면 안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가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풍성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쓴 모든 서신사에 보게 되면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자신의 제자들을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또 경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도 바울의 그런 그 교회를 향한 그런 순전한 말씀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사랑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가 말한 고린도전서의 그 사랑에 대해서도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헌신과 또 희생과 낮아짐과 또 인내에서 나오는 행함 또 섬김, 그런 액티비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 어떤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아니라 이 동사 그 형태로 그 설명되고 있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중요한 몇 가지의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도성이라는 교회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도의 전통을 우리가 잘 계승하여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교회의 사도성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샌드 오프 하셨다라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성,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이 사도성이 매우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해졌고 또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아서 좀 그 억울한 마음이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만일 이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 아마 이 세상은 또 세상의 많은 기관들과 정부는 이 교회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저는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탁하기보다는, 아니 교회에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이 있으니까 교회 모임을 자제해 주십시오, 소그룹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물론 정부의 과잉 대응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도 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가장 영향력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단의 계계를 뚫고 사단의 그 악한 계획을 그렇지 물리치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런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히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면서 이 에베소서의 강해의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무엇이었는지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영광, 거룩한 성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왔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에 참 위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이것에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 허리에 동여야지만 마귀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그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영광,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기 위한 비결은 성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길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베풀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고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교회의 영광, 거룩한 성도가 되는 길,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때,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선포한 것이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뉴저지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또 지체들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사도바울의 그 말씀, 사도바울이 그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비드-19의 쿼런틴 기간 동안 우리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